오늘은 72문, 73문 웨스트민스터 대응답 72, 73문 두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문, 칭의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칭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아무 피조물도 자신의 그의 상실된 상태에서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어 복음이 말하는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자신의 인격이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됩니다. 73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어떻게 칭의받게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칭의받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함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들인 선행들 때문이 아니며 또한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은 칭의 교리에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 기독교의 존폐가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칭의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상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실존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가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행이나 아니면 고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일반적으로 수준은 좀 높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 유죄 혹은 무죄라고 선언을 할 때 그것이 최종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이 법정적 선언은 단순한 허구나 혹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정적으로 정말로 의롭다함의 선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그냥 있는 것으로 너희는 의롭지 않은데 그냥 내가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줄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가 필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우리로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전달해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 땅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첫째적으로는 예수님은 성부 그 다음에 성령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분이 본성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상의 의를 그냥 그 당장 취할 수 없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이 취했어야만 되는 그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의를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선물로 이렇게 던져주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본성상의 의만 필요했더라면 하늘에서 고고하게 이렇게 높이 계시다가 자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툭 던져줬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죠. 원시적 의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원시적 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순종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를 가리켜요. 그 원시적 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시적 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순종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원시적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값도 치러야 되지만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시적 의를 가진 상태에서 순종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의가 사실은 아담에게도 필요했는데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만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담이 원시적 의를 가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그 의지요, 그 의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단순히 제 용서의 은혜만이 아니고 실제로 의를 획득하고 또 의인 되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사실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용서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의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의인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보통 죄값을 치루신 일은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적극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죄값을 치루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루실 때는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죄값을 치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극적 이 순종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다소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마지못해서 그저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순종은 사실은 하나로 이해됩니다. 모든 순종은 다 적극적 차원에서의 순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누는가 하면 일단 우리의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 일을 가지고 의인답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위시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소극적 순종, 적극적 순종이라는 이 신학적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단어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이라는 이 신학적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한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성격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연합 혹은 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가 실제적 일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일단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죠.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구속사역이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어떤 연결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일은 성부와 성자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만 내주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인격체라고 하는 게 육체와 영혼 함께 하나가 된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는 제외되고 성령만 문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예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예요. 바로 그 연합 안에 정가교리가 있습니다. 정가. 죄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정가시켜주시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계좌이체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고 아니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한순간에 계좌이체 할 수 있죠.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니겠고 이재용 부회장이 예를 들어 저를 알아가지고 한 천억 만약에 준다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천억 받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빚쟁이인데 빚을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과 정과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72문에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발생되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72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칭의하는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죠. 믿음은 또 어떻게 생깁니까? 듣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깁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비교적 쉽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려워들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비로운 것은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도 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오랜 기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냐 하면 지성의 차이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래놓고 칭의하는 믿음은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나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열악한 조건이나 본래적인 조건을 내가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만든 장치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수준에서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수단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혹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죠. 그죠? 네덜란드가 무슨 뜻입니까? 낮은 땅. 지금도 네덜란드에 이렇게 땅이 낮아가지고 뚝을 쌓아놨죠. 그 지역이 이전에 벨기에 지역이거든요. 그 벨기에 신앙 고백 24조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실 때 꼭 깨어있는 이성으로 들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이 따갑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느슨하게 듣는 분들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제가 본 일이 없고요. 평소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매우 집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떤 아이한테 너 내 설교를 딱 4주간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듣듯이 한번 들어보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부탁했는데 한 번도 안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 안에 지성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들을 의지가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믿음은 마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성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의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 물론 지성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하면 정서를 보통 떠올리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하면 지성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정서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과 관계된 우리 영혼 안에서의 모든 속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 정, 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을 설명할 때 뭐 지, 정, 의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격성이 너무 신비로워서 세 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뿐이지 사실은 믿음과 정서와의 관계도 밀접해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신앙과 감정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앙의 내용이 감정과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가 어떤 밀접한 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하면 이것은 단순한 지성의 문제만이 아닌 감정이 동반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기쁘고 슬픈 이것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행위를 포함한 정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emotion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우선 여기 보니까 죄와 비참함을 확신한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됨의 상태와 자신의 비참을 깨닫게 된다. 어떤 신앙 고백사가 떠오릅니까? 하이델베르그 이런 답이 떠오르죠, 그죠? 예.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실력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 안에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깊이 깨닫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믿음은 보통 무엇에 많이 쏠려 있습니까? 어떤 그 확신, 적극적 의지,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여기에 많이 기울어 있죠. 그런데 우리 앞서 한 신앙 선배들은 이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했던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나는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은 도무지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라는 이런 의지와 마음으로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못 믿을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율법을 설명해서 죄인됨을 드러내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제대로 말씀이 들어오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죠? 자신을 비롯한 어떤 피조물도 이런 죄와 비참함의 상태, 상실된 상태에서부터 회복할 능력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없다 하는 것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말하는 약속과 진리에만 목을 매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불신과 의심, 사탄의 참소를 몰아내고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용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아담의 타락한 유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죄악밖에 없어요. 뭘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심으로 죄악성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우리의 의고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여호와 곧 우리의 의라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여호와 곧 우리의 의라고 하리라는 그 말은 뭐냐면 성자는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아담 대신에 모든 율법의 순종을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끝까지 발해야 되는데 믿음은 단회적으로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연속적 종작이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들어가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상태적으로 보면 완전히 의롭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살피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인가 묻게 되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가지고 있는 자로 보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 이걸 인과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과론으로 이해하면 뭐가 되죠?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돼요. 아,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3문답에서 무엇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죠? 다시 73문답을 보시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칭의받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함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들 때문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오는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은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이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칭의로는 보세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인간의 믿는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인간이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기로 선택한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믿음은 칭의의 행위적 조건이 돼요. 얼핏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니까 행위적 조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도구적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도구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말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도구적 수단이 아닙니다. 공로적 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믿었다는 게 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로 잘 드는 게 뭐냐면 소방관이 뭐 로프를 던지든지 튜브를 던지든지 뭐 하여튼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사람을 건져내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낸 것은 그 소방관이지 그 튜브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튜브를 붙들었다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튜브를 던진 그 소방관의 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튜브가 없었더라면 물에 빠져 죽었겠지만 그러나 소방관이 와가지고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튜브를 던졌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의 선행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100% 활성화되잖아요. 느슨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은혜의 성격입니다. 자신을 정말 관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자신의 몸 전체를 완전히 그냥 즙 짜듯이 짜가지고 물까지 다 드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처럼 치열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그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도 이런 삶을 살게 만든 주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신자는 항상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서 믿음을 공로적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바꾸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었을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사실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깨닫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인을 칭의받게 하는가라는 이 대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화는 칭의 위에 기초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화되지요? 그런데 성화 열매가 너무 많아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자신의 의로 여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정도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장을 지낸 피터 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손을 이야기했어요. 칭의와 성화. 여러분들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화돼요? 안 돼요? 성화됩니다. 참으로 성화된 사람은 자신의 칭의를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이 두 손 중에 어떤 손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당연히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먼저 내세워야 됩니까? 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성화를 말해야지. 이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성화를 말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혹은 뭐 신율법주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성화의 열매를 드러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공로적 원인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취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특별히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인 칭의는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하여 복음과 진리가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다운 삶의 풍성한 열매로서의 성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